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마귀들의 교리, 가르침,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건전한 교리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교리가 있고, 바울이 말한 나의 교리라는 게 있고, 이렇게 교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귀들의 교리, 영적전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양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더니 예. 사람들이 어디 주의를 기울인다고요?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예상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 삼으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이런 영적 진리들 지식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귀를 복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위해서 듣는 말씀마다 마음의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과 명철을 주시고 또 지혜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로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귀들의 교리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교리가 있고 마귀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가 있고 이상한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 교리에 누르게 돼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정죄받을 이단 교리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리란 말에 무감각하거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일이 허다합니다. Doctrine. 교리요. 교리는 논쟁이나 교리 싸움 등 교리에 얽힌 부정적인 사건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첫째가 교리를 위한 책입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유익한 이입니다. 성경은 첫째가 for doctrine입니다. 교리를 위하여. 교리란 잣대입니다. 캐논이라는 거죠. 교리란 기준입니다. 성경적 교리, 건전한 교리의 확립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는 성경을 통해 교리를 공부를 거의 하지 않는지라 교리를 잘 모릅니다. 그 교회 교리가 뭐냐 그러면 잘 모른다. 이는 골격 없이 집을 짓겠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교리란 우리 몸의 뼈에 해당합니다. 성경에서 교리란 건물을 지을 때 전체 골조와 프레임과 같습니다. 누구나 물건을 만들 때 먼저 틀을 만듭니다. 과자 하나를 만들든지 벽돌 하나를 찍어내든지 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모양과 형태를 결정지어주는 틀입니다. 교리는 바로 그 틀에 해당합니다. 프레임에 해당합니다. 교리는 틀입니다. 교리가 틀리면 모든 것이 다 틀리게 됩니다. 틀린 자로 측정한 모든 지수가 다 틀린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교리나 거짓 교리나 이단 교리나 사람들의 교리나 마귀들의 교리에 자신을 채운 사람들은 모두 다 틀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학교 중에서 거의 사라지고 없는 단어가 이 교리란 단어입니다. 닥트린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럼 다른 데는 전부 다 티칭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개혁 성경을 비롯한 현대 여권들은 교리란 단어를 교훈, 훈계, 가르침 등으로 변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그냥 사람들의 가르침을 교리로 삼아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성경과 경배는 헛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그렇게 교리가 정립되고 그렇게 주님을 경배한 걸 주님은 헛된 경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대표적인 예가 유아 세례입니다. 어린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애들한테 물 뿌리는 거 있죠. 스프링크라는 거. 그 유아 세례예요. 그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다 합니다. 예.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순절, 고난절, 부활절, 성탄절 등등 각종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것도 전부 다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들 임의로 만들어서 마치 성경에서 명한 행사나 전통인 것처럼 지키는 것 역시 사람들의 명령들로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건데 주님은 헛된 경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금식을 합니다. 성도는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금식절이란 것은 없습니다. 금식은 하지만 금식을 절기로, 금식절기란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기뻐하라고 가르치지만 고난절이란 건 없습니다. 고난절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감사하지만 주님께서 육신을 꿇고 있다는 오신 걸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성탄절이란 건 없습니다. 성탄절이란 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지만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부활을 선포하지만 부활절을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절이란 건 없습니다. 부활은 있어도 부활절은 없다는 거죠. 죽으심은 있어도 고난절은 없다는 겁니다. 성령 오신과 내주하심을 우리가 믿지만 결코 오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고 지키는 것은 헛된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교리란 성경적 가르침, 훈계, 교훈 등의 총체적인 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교리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리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그 교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체험이나 느낌이나 감정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가 없는 건전한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이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니라. 주목을 하십시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교리가 있고 마귀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어. 그 믿음에서 떠났다는 말은 신자란 말입니다. 불신자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말이죠. 어떤 크리스천들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냥 멀쩡한 마태복음 놔두고 도마복음에 주의를 기울이고요. 사도행전 놔두고 바나바 행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막 히트를 쳐요. 멀쩡한 사본 놔두고 뭐 사해 사본이 어떠니 뭐 사본이 이런 데 막 관심을 기울이죠. 근데 그런 게 막 그 인기를 끌죠. 그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죠. 이미 교회 내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은사주의 교회들, 뭐 한국의 순복음교회 같은 게 대표적인데 샤머니즘을 교회에 도입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데 그게 교회가 아니죠. 무당 짓거리죠.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건전한 교리가 샤머니즘이 교회에 도입되고 아주 활기를 띠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을 통해 건전한 교리가 정립되지 않는 성도들은 믿음에서 떠나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시대는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마귀들의 교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또는 철학의 이름으로 마귀들의 교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마귀들의 교리가 횡행합니다. 모든 생물은 진화되었다 합니다.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빅뱅 이론은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그게 과학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들이 더 과학적이 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론이란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증명된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론이에요. 그냥 가설입니다. 진화론도 그냥 가설이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파서빌리티죠. 그럼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인본주의라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상이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교육의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신념과 믿음을 주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죠. 그게 닥트린입니다.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것들이 거짓 가르침, 마귀들의 교리한 사실을 알지 못한지 그것들을 과학적인 사실이요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주목합니다. 왜?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어도 과학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과학자와 예, 대언자가 맞부딪히면 과학자가 이긴다 이 말입니다. 철학자와 설교자가 맞부딪히면 철학자가 이긴다 이거죠. 목사와 아나운서가 맞부딪히면 아나운서가 이깁니다. 교회와 방송국이 맞부딪히면 방송국이 이깁니다. 왜? 그쪽을 더 주목을 하고 됐습니다. 웬만한 학교 교사들의 말이 목사들 말보다 더 위력이 있습니다. 왜? 그 말에 더 주목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그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목하는 성도들이 갈수록 늘어나서 이제는 건전한 교리를 지닌 이들이 극소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무오성이나 영감을 믿는 것이 건전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은 어차피 전수 과정에서 또는 번역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오류가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몇천 년이 지난 성경이 말이죠. 어떻게 새로 에러가 없이 한자의 오류가 없이 보존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성경 모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 오류가 많을 것이다 이거죠. 성경은 어차피 불완전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습니다. 그건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완전하다고 믿던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는 성경은 불완전하다고 믿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입니다. 동성애는 사회 윤리적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공산주의나 유물론은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든 학문은 다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모든 학문은 다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성경의 무성이나 완전성과 절대성을 부인하는 모든 학문들은 다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그냥 견해가 아닙니다. 그것들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모든 종교나 철학과 사상은 다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귀들의 교리에 대해서는 엄청난 수용성을 보이고 아주 탄력적입니다. 하지만 건전한 교리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기가 가려워져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많이 쌓아두고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건전한 교리들이 뭡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사람들이 이 교리를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은 많은 길 중에 한 길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막 열광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그 여자 쇼 진행하는 그 오프라 윈프리인가요? 그분 그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하도 뭐 좀 시끄러워서. 예수 그러면 그냥 어웨이라는 거죠. 어웨이. 자기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신 하나님일 수가 있냐. 많은 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자기 믿음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믿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는 아주 열광을 합니다. 더 웨이 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교리는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럼 많은 길 중에 한 길을 그러면 누구나 수용합니다. 그럼 불교도도 수용하고 해교도도 수용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 수용을 해요. 그럼 좋아한단 말이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건 견딜 수 없는 없다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야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정결받는다. 이건 견딜 수 없는 교리입니다.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산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해야 좋아합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 이건 대부분의 신자들이 견디기 어려워하는 교리입니다. 예수 믿음이 형통한다고 해야 좋아합니다.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 이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해줄 교사를 찾고 설교자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들의 교리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교리,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려면 거짓을 공부하기 전에 참된 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위폐 감식하는 그 위폐, 가짜 돈 말이죠. 위폐 감식하는 전문가들이 받는 훈련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공부합니다. 가짜 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걸 연구하지 않아요. 위폐 감식하는 사람들이 가면 시중에 떠도는 모든 거짓, 가짜 돈들을, 위폐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 위폐는 위폐의 특징이 이렇구나. 그렇게 연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 하냐, 예. 한국은행에서, 미국에서 연방에서 나오는 정패만 만듭니다. 손으로 계속해서 정패만 만져요. 위폐는 절대로 손에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폐는 손을 절대로, 위폐는 어떻게 생겼는지, 뭐, 색깔이나 모양 보질 않아요. 훈련 받을 때. 오직 정패만. 금방 나온 떼돈만 계속 만져요. 정패만. 계속 만져요. 그 눈으로도 정패만 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는 끊임없이 정패만 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패가 눈과 손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 정패가 아니라 위패를 잡는 순간에 다르다 하면 그건 다 위패입니다. 위패를 만져가지고는 위패를 감색 못한다는 거죠. 정패를 완전히 손에 만져.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손으로 촥 하는 순간 이게 손이 감각을 훈련시키면 이게 1000분의 1mm까지 감각이 단련된답니다. 그러면 위패는 그냥 손으로 촥 만졌을 때, 아, 이건 그냥 색깔에 또 뭐 필요 없이 그냥 이건 정패가 아니다. 정패하는 건 다 위패예요. 정패가 아니면 다 위패예요. 그죠? 그래서 정패가 아닌 것은 다 위패이기 때문에 정패만 제대로 인식하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돼요. 그 감각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람들 뭐 따로 뭐 정밀 그거 보지도 않고 촥 만지면서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따로 돼. 그러고 나서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위패인지 아닌지. 그게 감식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감식가들이. 부분의 오류는 전체 오류다 이거죠. 부분의 오류는 전체 오류다. 이런 점에서 항상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 바른 것,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들의 교리를 공부한다고 마귀들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바른 진리를 항상 하면 들릴 때 아니다 하는 건 가짜인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거 가짜예요. 우리 시중에 나온 수백 가지 성경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한 권만 보면 돼요. 이것과 다르면 다 가짜입니다. 이거 다르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교리를 숙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 잘못된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비슷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가르침은 my doctrine, 주님께서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힘을 믿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르침은 또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곧 하나님의 힘을 좀 선포한 겁니다.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복음서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자신을 말할 때 내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바로 자신이 아니라지 않냐.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똑같은 구절인데, 그죠? 그 예수는 참 하나님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예. 받아서 말한 문과도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이란 거죠. 그 예수님의 교리는 하나님의 교리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건전한 교리는 권능이 됩니다. 건전한 교리는 구원을 줍니다. 로마 6장 1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준 교리의 틀.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된 후에 종이 되었느니라. 교리의 틀이었죠. 사람이나 교회가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리의 틀에 맞게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교리의 틀이 사람. 사람이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교리의 틀이 사람을 만듭니다. 밀가루 반죽 위에 별 모양이나 세모나 네모 동그라미의 틀을 각각 놓아보십시오. 그 틀에 맞게 모양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교리, 믿는 교리, 배운 교리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떠함이 결정됩니다. 너무 틀에 맞춰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계란 프라이를 하나 하더라도 말이죠. 그 양파 껍질 하나 중간 쫙 잘라가지고 그거 동그라미 해가 딱 놓고 거기 딱 계란 깨 넣어보세요. 아주 프라이가 동그랗게 됐죠. 난 모양마다 똑같이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틀에 맞춰지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의 틀에 내가 순종하면 그 틀에 맞춰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형,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해서 막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란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떠하면 자신이 받은 교리, 믿는 교리, 배운 교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함이 결정됩니다. 교리는 따분한 종교 지식이나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리는 우리의 실생활과 영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전달된 교리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삶 자체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모른다면 순종의 대상을 모르는 겁니다. 잘못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했습니다. 말은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무엇을 말할 것인가? 건전한 교리가 없다면 우리는 합당한 말의 기준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디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쏟으라.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마음을 쏟으라. 건전한 교리가 없다면 우리가 쏟아야 할 마음,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상한 교리에 마음이 끌리면 그 쏟은 만큼만 살 시간 낭비한 거 이거 헛짓한 겁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항상 예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건전한 교리로 하는 책망만이 성경적인 책망입니다. 교리 없는 책망은 잔소리고 짜증이고 강요고 뭐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자꾸 강요하네 이러죠. 건전한 교리로 하는 건전한 교리로 하는 권면 그것이 책망이죠. 그게 꾸짖음이고 권면입니다. 내가 건전한 교리가 없다면 뭐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박하는 자들 향해서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확신시켜야 됩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리 함이니라.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라. 건전한 교류하는 반박이 아니라면 그냥 말싸움이 되고 말다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리에서 부패하지 말라. 디도 3장 7절에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삶의 부패는 곧 교리의 부패입니다. 삶의 부패는 곧 교리의 부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하는, 빛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도 3장 10절에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합니다. 성도들은 삶으로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해야 됩니다. 그 교리의 틀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교리, 선한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가 그 교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마음을 쏟아야 할 교리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교리의 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마귀들의 교리는 어떤 겁니까? 주님 먼저 세 가지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세 가지 누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누룩하면 아마 복음 전파로 생각합니다. 그건 해석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교리의 누룩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누룩이 뭔지 친히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리가 누룩이다. 교리의 누룩이다. 교리의 누룩. 그럼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교리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사두개인들의 교리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헤롯의 교리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조심하라. 이 교리, 세 가지 교리는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거죠. 조심하라고 명하셨다.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한마디로 뭡니까? 위선과 형식주의자입니다. 형식주의입니다. 위선과 형식주의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건 역시 바리새인들의 교리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그 율법의 형식만 붙들고 있는 것도 바리새인들의 교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속보다는 겉이에요. 속보다는 겉입니다. 율법의 정신보다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입니다. 말씀보다는 전통이에요. 그걸 더 중시하는 것, 요걸 성경에서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교리라고 그랬습니다. 전통이나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속기 쉬운 그런 마귀들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의 교리입니다.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했어요. 사두개인들의 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과 세속주의입니다. 불신과 세속주의. 그들은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 39권 중에서 다섯 권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서른 몇 권입니까? 네 권은 성경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들을 믿지 않습니다. 영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성적인 것만 믿는다 이죠. 오늘 이성적인 것만, 합리적인 것만 수용한다 이거. 그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날 역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두개인들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성경의 일부만, 극히 일부만 진실로 믿고 대부분은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각종 인물들, 이적과 표적과 초자연적인 기록들 역시 그냥 신화로 배척해버립니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못 믿겠다요. 아브라함도 역사적 인물인지 못 믿겠다. 최초 역사적 인물이라면 그냥 모세부터가 아닐까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모세는 또 뭐라 그럽니까? 출애굽의 홍해를 가른 사건을 도저히 못 믿겠대. 위에 갈대 숯불 지났겠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 거죠.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안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이성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면 안 믿습니다. 그때 대자들이 착시현상에 있었다가 물이 번쩍번쩍 했기 때문에 그 무리를 걸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게 그 사두개인들의 후예들이 그런 해석을 지금 신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런 걸 좀 더 합리적으로 많이 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유명한 이제 권위를 얻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럼 뭡니까?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요 사두개인들의 교리라 그랬대요. 그럼 마귀들의 교리란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안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안 믿습니다. 뭐 스라빈이 천사들 안 믿습니다. 영들 안 믿습니다. 그냥 그 정신 상태, 우리의 그 어떤 정신적 한각 상태, 뭐 이런 걸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이런 식입니다.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는 마귀들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헤롯의 교리랑 헤롯의 교리는 뭡니까? 헤롯의 교리는 음행과 탐욕과 세속주의입니다. 헤롯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왕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죠. 근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단 말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었단 말이죠. 로마가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줄을 잘못 섰어요, 헤롯이 사실은. 줄을 잘못 섰어. 그 옥타비안 여사하고 싸울 때 누구죠? 패자 쪽에서 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 승자한테 가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된, 목을 내놓던 내 목을 가져갈 수 없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헤롯이 이런 또 야비한 인간이 또 왕을 하면 좀 낫겠다 싶어서 로마에서 그를 유대 왕으로 임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총독을 파견해 버린 거죠. 왕으로 주고 총독을 또 따로 파견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 정치가로서는 수완 있는 정치가였어요. 헤롯이 보통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적 기반이 없는 유대 땅에 왕을 한다는 게 에돔 사람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장기 집권했냐면 4대에 걸쳐서 왕조를 유지한 사람이에요. 헤롯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왕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왕이에요. 그런 침례인 요한, 침례인 요한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인정했고 두려워했고 책망은 그의 말을 달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그 자기 부인을 삼았죠. 음행일.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살인을 서슴지 않은 탐욕이요. 침례인 요한의 목을 베는데 그냥 그 체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베버렸죠. 그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나 아주 뭐 이런 건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도. 아, 특이한 사람. 그래서 주님은 그를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여우. 여우라 그랬어요. 헤롯을 여우라 그랬어요. 음행과 탐욕과 세속주의는 오늘날 현대교를 가장 약화시키는 적입니다. 이것들이 성공이고 주의 은혜고 복이라고 가르쳐짐으로써 교회는 공공연하게 헤롯의 누룩에 온 덩어리를 뜨게 하고 있습니다. 이득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헤롯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은 그 헤롯의 교리는 마귀의 교리입니다.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또 마귀들의 교리는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입니다. 성경은 이것들을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2장 20절과 2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째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에 따른 것이니라.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금욕주의냐. 고행, 혼인을 금하라. 음식을 삼가라. 절기를 지키라 등등의 가르침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이며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적 교리에 탈을 쓴 채 교회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마귀들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 이단 교리들이 있습니다. 주를 부인하는 것,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을 베드로는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려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합니다.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어온다. 그 종교다원주의 같은 거예요. 그게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 얼마 전에 한국에 김수환 추기경이 죽었는데 로마 캐톨릭의 수장이죠. 한국에서는. 근데 죽었는데 난 인종 뭐 괜찮죠. 뭐 저승 같다 괜찮아요. 타계했다 괜찮아요. 뭐 별 명호 많은데 신문에 보니까 선종했다 이러더라고요. 선종했다. 선종이 무슨 뜻입니까? 선종했대. 이제 국어사전 찾아봐요. 선종이 뭐예요? 선종이. 죄 없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김수환 추기경은 죄 없이 죽었다. 야, 선종하려면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는 임종 직전에 사제가 빨리 날려와가지고 성수를 촥 뿌리면서 그 임종 예배를 딱 드리면서 그걸 선종이라 그럽니다. 근데 차가 막혀가지고 사제가 많이 못 왔어요. 근데 딱 죽어버렸어요. 선종이 못 되는 거야. 선종이 아니에요. 희한하죠. 이걸 내가 보면서 참 기가 차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들은 물론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캐톨릭 영혼들과 선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선종했다. 뭐 그런 거죠. 뭐 저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불교 조계종을 이제 방문했어요. 무슨 절에 유명한 절에 방문했는데 종교회의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다 왔어요. 뭐 원불교에서도 오고 불교에서도 오고 불교는 많이 그 주최를 했으니까 캐톨릭도 오고 개신교 목사들도 갔어요. 근데 이 김수환 수경만 불당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절을 했어요. 거기를 초청한 불교 신자, 불교 측에서도 추경님께서 뭐 이렇게 불당에 절을 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친구의 아버지에게 당신은 뭐라고 합니까? 이랬다고요. 그 불교 스님이 자기 친구니까 친구 부처는 불교 신자들에게는 뭡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죠. 신이잖아요. 뭐 그쪽에서는 그죠? 아까 친구 집에 왔으니까 친구의 아버지에게 내가 절을 한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라 그럽니다. 종교는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막 열렬하게 환호를 받았어요. 야, 이런 열린 마음과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한국의 추경으로 있는 게 한국의 복이다. 뭐 캐톨릭의 복이다. 한국에다 개신교를 해결해야 된다. 어? 저렇게 편협하고 독단적인 뭐 개신교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이번에 막 그렇게 막 죽었을 때 추모를 한 거죠. 뭐 추모하는 거야 뭐 별 상관없지만. 그게 뭐냐면 그게 지금 바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 할 때 그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이 뭐냐 주를 결국 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를 부인하는 거. 근데 그게 교회로는 많이 들어왔어. 우리 개신교도 이제 마음을 좀 넓히자. 상대를 좀 인정해 주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냥 마음 넓은 게 아닙니다. 그게 마귀들의 교리예요. 다음 주 성경에서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마귀들 교리 중에 하나가 발람의 교리입니다. 발람의 교리. 발람은 순례의 길에 걸림돌을 놓은 자요 주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 희며까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 발락만 나오면 요즘 버락이 생각이 나네. 버락이 생각나요. 버락이. 발람, 발락인데요. 이 발람은 발락의,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 발람은 대언자였습니다. 근데 발락이 발람을 부른 거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얼마나 이 발람이 신통력이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아주 그 모압의 위대한 대언자였던지 적을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군사를 부른 게 군대를 제비하는 게 아니라 발람을 부른 거예요. 발람이 산에 딱 올라가서 오는 백성들 향해서 저놈들 저주받아라 해버리면 그놈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 아주 영적인 신통력 있는 모압의 가장 위대한 대언자였던 거죠. 근데 발람이 안 간다 그래서 왜 안 간다 그랬습니까? 예. 주의 경고를 받아서 가지 말라며 경고를 받아서 못 간 거죠. 그러니까 발락이 막 고관들을 보내고 두 번 삼고 처리를 한 겁니다. 금은을 막 가득 채워주겠다 오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주의 천사의 경고를 받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돈은 탐이 나고 저주는 못하게 생겼고 그래서 발락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그게 만약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느냐. 칼로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게 뭐냐면 모압의 신전에다가 거대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에 그뭐 고행에 가까운 후행에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가지고 먹이는 겁니다. 초청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 우상들 앞에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막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 창녀들을 한 3,000명 풀어가지고 음행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광야에서 맨날 빙빙 돌다가 막 모압에서 완전 막 대접받고 난리가 난 거죠, 한마디로. 난리가 난 거죠. 그, 발람은 알았습니다.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정죄와 저주를 받게 하는 방법을 발람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뭐 하냐? 그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겁니다.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인생의 자랑이란 미끼를 탁 던져줌으로써 물게 하는 겁니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신전으로 초대했습니다. 거기에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물들을 대접하고 신전 창녀들과 유희를 즐기게 했던 겁니다. 이 방식은 오늘날 마귀가 성도들에게 가장 흔히 써먹는 방법입니다. 성도들 일부러 할 거 없습니다. 그 앞에 미끼를 탁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먹고 성도들이 주님의 저주를 받아서 정죄를 받아 전부 지풀 나가 떨어집니다. 그건 뭐 교회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교리, 그게 발람의 교리인데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먹으러 갔죠. 이 북으로 술 마시면 혹시 아는 사람들 걸릴까봐 멀리 가서 마시는 사람도 있죠.
혹시 아는 사람 걸릴까봐. 그 제가 아는 장남도 그랬어요. 서울 사시는 분인데 술 마시러 부산까지 가셨어요. 그 술과 술 한참 마시고 있는 뒤에서 아이고 장남이 많이 지어져 그러면 이건 뭐 한국에 있다 미국 와서 마셔도 걸리는 사람 걸려요. 아이고 장남이 여기 웬일로 미국에서 한국 가도 걸리고 응? 걸려. 아이고 그렇잖아. 손인식 목사님도 걸렸어요. 지하철에서 한 세 가지 막 타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많이 데려가자. 얼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 자기 설교 이야기를 하고 들었어요. 그 세상 좁다는 거죠. 응? 그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뭐, 어디나, 어디가 없습니다. 응? 그 발람의 교리, 발람의 교리. 참 무서운 교리입니다. 그 성도가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멸하게 만드는 방법. 다음 성경에 나오면 니골라당의 교리가 있습니다. 니골라당이라는 게 니콜레이션이죠. 니콜레이션. 니코란 말이 레인입니다.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니코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그 레이 할 때 레이가 레이 이게 평민이라는 뜻입니다. 그 평민을 레이어라 그러죠. 그게 평민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 니콜라라는 것은 뭐냐면 성직자 계급 제도나 신분 제도를 만들어서 일반 평민을 지배한다 이거죠.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교리란 뭐냐? 성직자 교리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이 교리를 붙들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그 캐톨릭에서는 교황은 그냥 교황이 아닙니다. 황제권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추경이 추경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 권한은 말도 못합니다. 세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배한다 이거죠.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서로 지체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성도들 사이에 계급과 계층을 나눕니다. 지배체제를 합리화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전 성경을 통해서 흔히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마귀들의 교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물론 뭐 영매나 강신수나 점쟁이나 점성수나 뭐 신지약이나 접신 등등의 눈에 띄는 마귀들의 활동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마귀들 저거는 뭐 점성술람 아니다. 점쟁이 아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은밀하게 교회대로 침투하는 이 마귀들의 교리야말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것들입니다. 성경 말을 에베소 4장 14절에 그 목적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온갖 교리의 술수란 말에 주목하시오. 마귀는 참으로 다양한 얼굴,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교리를 포장합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또는 철학의 모습으로 또는 인문학, 사회학, 생물학, 물리학, 고고학, 종교학 등 다양한 술수로 사람들을 쏘이고 믿음이 약한 혼들을 흔듭니다. 성경적 진리에 뿌리 내리지 못한 혼들은 사람들의 속임수에 속습니다. 마귀들의 교리에 밀려다닙니다. 거기에 흔들립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모두 다 성례 역사라고 믿는 건 역시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성경적 진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애들은 귀에 솔깃한 말만 들어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속습니다. 좀 특이한 주장을 내놓으면 거기에 솔깃하게 됩니다. 그건 다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마귀들의 교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들의 교리. 유창한 언변이나 말솜씨에 그냥 속았는 것 같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 13장 9절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여러분의 혀는 늘 먹던 음식의 맛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늘 먹던 음식의 맛을 기억해요. 여러분의 귀는 늘 듣던 음성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늘 귀에 선한 교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성도들은 이상한 교리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접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교리가 탁 들어올 때 그냥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이 교리에 대해 무관심하고 공부하지 않음으로써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고 여러 가지 가장 다양한 교리들에 흔들립니다. 또 어떤 애들은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 교리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교리를 따지면 분쟁이 일어난다. 교리를 따지지 말고 생명의 교제를 하자, 영적인 체험을 가지자 등등의 말을 합니다.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그 무엇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자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말에 주목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삶에 내 안에 어떤 체험이나 내 안에 어떤 경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는 거죠. 생명의 연합이니 생명의 교제니 생명 뭐 이런 말들은 듣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건 듣기 좋죠.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말씀에 주목하라고요. 거기에 주목하지, 말씀에 주목하라고. 그리고 자꾸 자기 안을 들여다보지 말고 어딜 들여다보다가 말씀을 주목하라고. 한 단어 한 단어로 주목하라고. 한마디로 성경을 대충 믿어라. 정말 체험을 중시하자. 뭐, 이런 말은 사실 뭐, 교리에 주목하지 말자만 한마디로 성경을 대충 믿으란 말이에요. 성경 대충 보라.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이나 글자들에 주목하지 말라는 마귀의 주문입니다. 그게 마귀들의 교리예요. 마귀는 마귀들의 교리에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에 뭐 했나요?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마음을 쏟으라. 한 단어 한 단어에 이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다. 기도합시다. 은혜로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또 건전한 교리에 마음을 쏟게 해주시고 마귀들의 교리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은혜 위원을 다해 주셔서 저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